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면, 메이플 스토리 아시죠?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가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한 글로벌 빌더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총 6만 달러, 한화 약 9,223만 원, 규모의 보상을 내건 창작 대회를 통해 이용자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넥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는 8일 글로벌 빌더 대회 메이플 스토리 바이브 캠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는 공식 리소스를 활용해서 게임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회는 AI 게임 제작 플랫폼 Verse 8과 협력해 구축한 MSU 스페이스를 통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 6만 달러 규모의 상금은 6만 달러 규모인데 이거는 이제 NXPC 토큰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참가자는 메이플 스토리 지식 재산을 활용한 창작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프로젝트는 보상과 함께 향후 생태계 참여 기회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2.0의 첫 공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온체인 거래 1억 5천만 건을 돌파했고 약 4,910만 NXPC 한화 약 3,100만 달러, 약, 뭐, 400, 뭐, 그니까, 거래량은 약 3,1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그, NXPC로 환산하면 약 476억 원의 생태계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일 게임을 넘어 창작과 유통,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뭐 신호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플랫폼인 MSU 스페이스는 Verse 8 내 구축된 창작 허브라고 합니다. 이용자는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몬스터, 아이템, 세계관 등 공식 자산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AI 기반 도구를 통해 자연어 입력만으로도 게임을 설계하고 반복 개선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Verse 8의 케빈 리 대표는 기존에는 대형 게임 IP 활용이 일부 개발사에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말했다네요. 이 같은 변화는 게임 산업 전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플레이어와 제작자의 경계를 흐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는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중심의 확장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MSU 2.0의 핵심은 폐쇄형 게임 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IP 생태계로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블록체인 인프라, AI 제작 도구, 커뮤니티 참여 구조를 결합해 창작과 수익화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번 바이브 캠프는 이러한 전략을 실험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고 하고요. 특히 AI 기반 개발 환경을 적극 도입하면서 기존 개발 경험이 없는 사용자까지 생태계로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는 단순한 게임 프로젝트를 넘어서 창작 경제 플랫폼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확장성과 실제 수익 모델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 스토리를 아주 잠깐 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가 이런 거를 시도한다는 거에 뭐 큰 뭔가 메이플 스토리라서 관심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 게임 회사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AI를 결합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뭐 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뭐 뉴스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 TDN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면서 결제 인프라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등 미국 대표 은행들은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은행 간 결제 기관인 더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TDN의 표면적인 목표는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즉시 결제, 프로그래머블 결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이동 등 기존 금융 인프라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실제 목적은 보다 분명하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 디지털 화폐 CBDC의 확산을 차단하고 은행이 결제 구조의 중심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토큰화 예금은 사실 뭐 새로운 자산은 아닙니다.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공동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용 위험이나 규제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만 블록체인에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기존 금융 뭐 체계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달라지는 것은 결제 속도와 운영 방식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패드와이어나 RTP 시스템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제한과 처리 구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반면 TDN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지점은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파고든 영역이라고 합니다. 기업 재무팀은 2년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언제든 송금 가능한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해왔다고 하는데 TDN은 이러한 시간 격차를 메우면서도 자금을 은행 시스템 내부에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이미 개별 은행들은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고 합니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키넥시스를 통해 기관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베이스 기반의 토큰화 예금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시티 역시 뉴욕, 런던, 홍콩 간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TDN은 이처럼 분산된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호 운용 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단일 유동성 풀을 구축해서 미국 은행권 전체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뭐 아래 내용 계속 읽어봤자 뭐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엄청 유명했죠. 프라이버시 코인 지캐시가 무제한 위조 발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치명적 취약점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고 합니다. 해당 버그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존재해왔으며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오퍼스 4.8을 활용한 보안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패치는 완료됐지만 오차드 풀의 프라이버시 특성상 과거 악용 여부를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쉴디드 랩스와 지캐시 오픈 개발 랩에 따르면 보안 엔지니어 테일러 혼비는 지난 5월 29일 지캐시의 차폐 풀인 오차드의 암호학적 회로에서 치명적 위조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저도 어렵고 개발자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고 기술적으로 봉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지캐시는 공개 직후 24시간 동안 30% 이상 하락했고 주중 고점 대비 낙폭은 한때 50%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30억 달러 이상 증발했고요. 최근 두 달간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프라이버시 코인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 충격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네, 역시 결국에는 GKC가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게 4년간 발견되지 않았다가 AI가 발견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블록체인 정보통 블록킹 457회 오늘도 채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우리 모두 2주 만에 그렇죠. 네, 만났네요. 락부님이 길버님 오랜만이에요 하셨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두 분도 오랜만이지 않나요? 오랜만이시고 그랜트펑님이 1등을 놓치셨어요. 락부님 언제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하시니까 락부님이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랜트펑님도 그린리프님 반가 하시면서 길버님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듯 하셨는데 다른 두 분도 똑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온다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태리의 햇볕이 강렬했나요? 하시고 외국물 먹어서인지 이태리 신사 같아요. 뭐, 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태리 신사가 아니라 저는 지금 많이 타서 뭐 한 주간 얘기를 뭐 저부터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자면 뭐 어차피 네. 지금 기리님이 오늘 길벗의 이태리 썰로 그렇죠.
견문록 견문록
조금 꿀바시려는 계획을
서방 견문록이 되겠네요.
가지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뭐 드리자면 사실 뭐 길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뭐 사실 이제 동양을 탈출해서 서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소개 목적은 뭐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뭐 여행으로는 당연히 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유명하고 많이들 가시니까 뭐 여행지로서는 너무 좋은데 역시나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게 최고다.
아니 좋은데 다녀왔는데
아니 이분이 네. 이태리에 가서 약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렇게 돈 아까운 여행을
아니, 시차가 맞아요?
네? 시차가 맞았어요? 안 맞죠. 뭐 7시간이 이제 이탈리아가 늦으니까 야구가 시작할 때쯤이면 오전 11시 뭐 이 정도 11시 반 이 정도
그럼 맞네요. 시차가 맞는 거네요.
아, 대충 볼 수는 있는
볼 수는 시간, 있는 시간대인 거죠. 근데 한창 이제 관광을 시작할 때 인데 드러블 내내 제 얼굴만 나왔나요?
아 그렇죠. 네.
지금 한껏 시커매진 상태인데 이게 시커매져가지고 이제 일화가 하나 생긴 게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콜로세움을 한번 투어로 갔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자유 여행으로 한번 더 갔어요. 이제 투어 때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외부에서 이제 그 가이드님의 어떤 설명만 듣고. 이렇게 여유롭게 둘러보질 못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갔는데 콜로세움 주변에 보면은 이 얼음물을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음물이나 이런 소소한 이런 액세서리 양산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흑인 분께서 저한테 팔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분들이 관광객에 맞춰서 그 나라 모국어를 막 써요. 한국인이면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고 중국인이면 쉐쉐쉐쉐 막 하고 일본인이면 뭐 막 뭐 또 고니치와 고니치와 막 하면서 막 뭐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프리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로요?
예. 네, 진짜 흑인 중에서도 진짜 흑인이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프리칸? 뭐 이러길래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거기 워낙 중국인 관광객이 많으시니까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사실 세계 어디에 가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차이니즈냐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다음 일본 얘기도 들었었고
일본 아시안이니까
네, 일본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아프리칸이 나오니까 이거 아프리칸 아닌데 하고서는 가려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차이니즈 나오고 코리아가 절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불편했다. 아. 뭐 그분 아니 왜냐면은 사실 뭐 이렇게 그 백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동양인 아니 동양인도 안 돼. 백인 분들이 아프리칸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누가 봐도 흑인이 본인이 아프리칸 같은데 저한테 아프리칸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같은 흑인이 봐도 내가 그렇게 탔나? 이게 싶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아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태리 갔다 온 분들이 뭐 이태리 피자, 파스타, 커피를 두고 뭐 음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짠가요? 그 저는 안 가봐가지고
이탈리아를 빼고 뭘 논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 파스타, 피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요거는 이제 이태리 길거리 음식이 우리나라 뭐 셰프 그 뭐 고급 셰프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이제 부모님 종종은 아니고 한두 번 부모님 모시고 되게 유명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국에서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짜가지고 그래 그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아, 짜요.
제가 먹기에도 짰는데 그 집이 사실 되게 현지 간을 맞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그 어디에다
짜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 짜요? 음식들이. 네?
제가 짠 걸 좋아하는데. 아,
너무 짭니다. 짜도 짜도 너무 짜요.
알리올리오도죠?
아, 알리올리오. 그러니까 까르보나라가 유명해 가지고 까르보나라를 많이 먹었는데 까르보나라
그 옛날에 광부들이 먹는 거라서 그게 또 거기만의 레시피가 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썰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석탄 광부들이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석탄 가루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후추가 이제 그 석탄 가루를 대신하는 그런 뭔가 좀 그 오브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썰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미군이 남기고 간 재료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은
부대찌개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게 까르보나라다라는 게 요즘에 좀 많이 그 호응을 얻는.
아. 그러니까 제가 파스타를 하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태리 파스타를 먹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스타를 먹은 적이 없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너가 먹은 파스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국수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여기서 이태리 요리사들이 많은데 도대체 나는 어디 가면 비슷한 걸 먹어야 되냐. 근데 한국에는 맨날 없다는 거야 약 올리려고.
근데 무조건 그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간으로 이 바꾸는 거고. 이탈리아 현지 간도 관찰레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까르보나라로 예를 들면은 되게 그 베이컨은 아닌데 이 덩어리 고기를 되게 말려서 숙성시킨 고기를 이렇게 올려요. 관찰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짜요. 엄청 짜서
지금 표정부터 짠데
그 면 자체를 좀 간을 안 하는 식당도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음식점들은 다 엄청나게 간이 세고
그러니까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한국의 나트륨 섭취량에 비하면 좀 적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은 김치나 이런 걸 안 먹잖아요. 밥 먹을 때
피자는 어때요?
피자는 맛있습니다. 피자 맛있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있어요?
마르게리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피자들 다 먹을 수 있는데. 또 그 나라에서만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어보려고 참치 피자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 2023년도에 그 월드 피자 뭐 어워드에서 상탄 피자집이래요. 그래서 조각 피자 하나 먹었는데 그 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그거를 훈제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한 번쯤 먹어보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와인
한 번만.
와인이나 뭐 커피는 이런 거는.
커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메리카노 파는 카페들이 요즘에는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이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스가 되는 곳들은 얼음을 진짜 요만큼만 넣어줘요. 그래서 얼음 넣자마자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몇 개만 둥둥 떠다니는 정도? 우리처럼 막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답답했겠군요.
거는. 답답했겠군요. 그래서 커피를 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논하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그 너무 이제 에스프레소 이런 것만 먹고 아침엔 카푸치노를 먹는데요. 그리고 뭐 몇 시 이후에는 무조건 에스프레소. 그래서 그걸 커피에 진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진짜 이탈리아 뭐 커피 좋겠지만 저는 딱히
아, 네. 아 그러면 제일 맛있게 드신 게 뭔가요?
맛있게 드신 아 맛있게 먹은 거는 저기 리조또입니다.
어 리조또.
리조또를 한 번인가 두 번 먹었는데 아 두 번 먹었는데 딱 한 번 먹은 게 엄청 진짜 너무 맛있고
어, 아 간도 맞아요?
거긴 간도 막 그러니까 파스타는 아 그러니까 그게 까르보나라 간이 센 것 같아요. 까르보나라가 달걀 그리고 소금 후추 이렇게만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게 간이 좀 세고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리조또는 되게 맛있었고 일단 익힘 정도가 파스타나 리조또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설익은 그러니까 진짜 이 뭐 옛날에 이렇게 우리 뭐 며느리들이 이렇게 밥하면은 시어머니한테 진짜 이 애미야 밥이 좀 안 익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뭐 식감으로 만드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재밌네요. 네. 네.
가격이 어떻냐고?
가격은 비싸죠. 뭐 한 끼에 뭐 무조건 요리 한 두 개 시키고 와인 한 잔씩 시키면 1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니까.
와우.
지금 유로가 많이 올랐어요 또.
아 진짜 이게 환율이 문제긴 문제네. 와인은 맛있어요 근데.
아, 환율이 그런
와인도 그 밭을 그 병으로 시켜야지 맛있는 와인 뭐 그나마 고를 수 있지 잔으로 주는 거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아니, 걔네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 죄송하긴 한데 그 나라 문화가 이제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씩 곁들이는 문화라서. 아. 뭐 시켜서 먹었는데
거기서 와인 한 잔에 운전하면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한 번 했습니다. 와이너리 갔다가
아, 이 댓글 달리겠는데
아 재밌네요.
아무튼 그 오늘 주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아서 이태희 특집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거 같아요. 저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네? 네.
아 그러시죠.
제 근황 그 두 번째 근황은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 그 최근에 김밥 대장 팝업을 갔다 왔어요. 그 김밥 인플루언서가 이제 전국에 800몇 개 김밥집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그 팝업 그 김밥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는 팝업 스토어인데 기린님은 만약에 김밥 팝업 스토어 한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김밥 팝업 스토어 하면요. 아 뭘, 제가 직접 김밥 하면.
네, 김밥을 할 때 어디에서 이제 뭐 그 명동에서 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안 돼. 아무래도 역시 요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엌 막 부엌 그 막 물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어쨌건 그 부엌에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방 그거 갖추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단연코 딱 하나를 뽑으냐고 하면은 쌀 옮기는 거예요.
쌀 옮기는 거? 와우. 왜요? 쌀 옮기는 거는 왜 어렵죠?
쌀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천 개를 팔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1,000인분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옮겨요?
그러게요. 어떻게 옮기죠? 그 쌀 뭐 포대를 가마니를
그렇죠. 가마니를 옮겨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냉장고는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제 트럭으로 옮겨서 그 바퀴를 굴리면 돼요. 나머지 거기서 간이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을 이용하니까 하나씩 하게 되면 그 세팅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 세팅 30분도 안 걸려요.
아, 그러면 쌀이 오래 걸려요?
쌀이 오래 걸려요, 쌀이.
아, 그래요?
쌀은 바퀴를 달 수가 없잖아요. 포대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한 포대에 몇 인분이냐 쳤을 때 그 포대를 계속 옮겨야 돼요.
와, 그 20kg 한 포대가 몇 인분인가요, 대충? 한 100인분 안 되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거기는 약간 특수한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큰 포대였거든요. 그거를 옮기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때는 꼭 이거를 좀 언급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그 제가 먹었던 게 이제 김밥대장의 그 제철 맞은 김밥 시리즈에서 영양부추 오리김밥이라고 해서 그 지역 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부추를 지역에 있는 제철 부추를 10톤을 구매하셨대요. 10톤 1톤이 아니라 10톤이에요. 부추만. 우리 식탁에 부추가 몇 그램 올라갈까요? 10톤이에요. 톤. 그러면 이제 킬로로 따지면 만 킬로그램인 거죠. 만 킬로그램을 사가지고 이제 그 부추를 넣고 우리가 이제 쌈 싸먹을 때 오리랑 부추랑 이제 뭐 이렇게 소스랑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컨셉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이 더위에 그 하루 종일 김밥 싸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힘드시겠구나.
와.
이 김밥이 내일 이제 전국에 있는 지땡 편의점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 지땡 아실 거예요. 그 지땡 편의점에서 요거 하나씩 이제 좀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실제 저는 사람이 갓 싼 김밥을 먹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땡에서 이제 유통이 된 거라서 어떤 맛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내일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일찍 품절될 수 있어서. 그래서 혹시 후기가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또 이제 방송할 때 댓글 달아주시면
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실제 드신 그 저는 그 실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격이 제가 뭐 4,500원이었나요?
네, 4,500원.
아니, 요새 그냥 일반 야채 김밥도 4,000원을 하는데 그거 4,500원밖에 안 나가지고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지땡에서
맛이 그, 어땠나요? 그 지땡에, 실제 단계.
지땡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맛이 그 우리 오리고기 쌈 싸 먹을 때. 그 이게 있잖아요.
아하.
그 가장 최적의 조합 쌈에 이제 밥이랑 이제 김이 올라가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아. 맞는다. 그 다음에 소스가 막 머슨 소스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좋고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이제 3,800원.
아, 그것도 아,
난 대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퀄리티가 네. 즉석에서 만드는 거랑은 차이가 나겠죠.
어쩔 수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즉석에서 만든 거랑 비슷하다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랬더라고.
근데 이거 홍보 뭐 이거 홍보한다고 해서 뭐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 아예 1원 한 푼도
1원 한 푼도 없고 그냥 이제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아, 한번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 평점 한번 같은데, 내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안 팔리면 그 금방 닫아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챕스님이 쌀까마니를 옮기셨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랜트풍님이.
아, 요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쌀까마니를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이,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거를 전문적으로 옮기시는 분이 옮기셔야지, 괜히 제가 옮긴다고 했다가, 이제, 아니, 허리 끊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아니, 평소에 헬스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분이,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키가 190에 가깝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크로스핏을 오래 하시고, 막 특전사, 해병대 의장대 나오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아.
덩치가 엄청 크세요.
그러면은 뭐 거의 워리어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도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 체스님이 그런 말씀을 드려줘요. 네. 뭐.
그 김밥 싸서 전국으로 보내나요 하셨는데 전국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전국 편의점에서 출시가 되죠.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손쉽게 사 드실 수 있고 김밥은 부천에서 만든 마약 김밥이 제가 먹어본 중에서 최고인데 아직 이런 사적인 얘기가 또 사적인 얘기가 또. 슬쩍 나왔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상할 텐데 그래서 이 식중독 관련해서도 엄청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런 것들도 있었고 레시피만 보내지 이렇게 점점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레시피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금 이제 IP만 제공을 한 거고 IP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상권만 제공을 한 거고. 레시피는 다 이제 다른 데서.
이번 제가 알기로 뭐 잘 드시는 걸 잘하는 걸로 제가.
맞아요.
많이 드셔보시고, 그, 뭐, 그랬다는 거지. 김밥을 잘 만드시는 분은 아니셔서.
뭐, 어쨌든 뭐 맛있는 거 판별은 잘 하시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 거의 그렇죠.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가고.
비리님 하고 네. 어차피 1, 2부를, 1, 2부 주제를 음악 듣고 이제 어차피 그. 네네. 신청곡이
1, 2, 그 세 개의 주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두 개, 네. 1, 2, 그 기리님 네. 하고 어차피 제 신청곡은 블루 형님 신청곡이기 때문에 아,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1, 2부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 기린님 그.
아, 저는 그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 다이어트를 마음을 굳세게 먹으셔가지고 그 집에 아예 탄수화물을 이제 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밥이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만 먹고 이제 저는 외부에서 뭔가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처지인데.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체스님이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네. 그 영양부추 오리김밥 네. 이제 제가 열심히 먹어보고 네. 그걸로 이제 한번 그 삶을 영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걱정인 게 이제 이걸 추천해서 그래서 김밥 저한테 던질까봐.
왜요? 맛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네. 현장에서 갓 맞는 걸 만들었는데 편의점 김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그 이거를 지금 김밥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던질까봐.
아니 심지어 밥도 그 현장에서 지으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 그 공장에서 만든 밥이랑 완전 맛 자체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왕뚜껑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네. 왕뚜껑이랑 먹기에는 또 너무 고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저도 이제 사 먹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신청곡 뭐
준비하신 건데. 아, 네, 예, 오늘 그 블루 형님이 또 신곡을 또 발표하셔가지고, 그 실패의 가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1, 2부 주제와도 좀 뭐 연관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실패라는 게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실패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실패의 가치를 이제 신청곡으로 해주셔서 요거를 이제 듣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
네, 우리 다 같이 실패의 가치 이제 처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가수명을 못 들었네요.
지구에 매달리기.
어, 저번에 그 아티스트랑 똑같군요. 지구의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실패 같이.
아. 참고로 이분의 그 빅블루 형님이 직접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작곡을 하신 거지. 아하.
사람은 맞죠?
예?
이거 부르시는 분이 AI.
AI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 진짜요? 네. 와우.
왜냐면 지금 바쁘신데 이걸 따로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그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그 방송 그걸 하시겠죠, 로로님이랑.
아. 아 대단하시네요. 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최고입니다.
그랜트펑님, 빅블루님은 참석은 안 하시고 신청곡만 이렇게 하셨는데.
아 오늘 저녁 미팅이 있어서 아. 네,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드팡님도 블로킹 2주 만에 하다 보니 잊은 듯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왜냐면
10분 계시던데.
네드팡님은 저희가 뭔가 본격적인 주제를 다룰 때 나타나시지 근황 얘기할 때는 잘 안 나타나셔서. 그래서 기타 기린님 기타 연주 라이브가 언제라고 했었죠?
어?
했는데
한 6월 말쯤 네. 한번 제가 한번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줄이 끊어지게끔 이제 연습을 하고 계셔서 오늘도
한 30일째? 네, 한 30일째.
기타 줄 새로 사고 아. 이제 오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타 플러스 노래냐고 하시는데 기타 플러스 노래 맞나요?
아 일단은 그냥 기타만. 재즈가 재즈.
아니, 옆에서
노래를 해주세요. 그
체스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부르면 돼요. 빅블루님 재능이 다양하시네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빅블루님이 그 엔터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렇구나. 재능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송 시간이 이제 절반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메이플 스토리가 이제 확장형 이제 대중 참여형을 게임으로 이제 좀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블록체인과 AI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메이플 스토리는 저는 안 해봤는데 기리님은 굉장히 많이
저는 많이 해봤죠. 예. 아니 이거 뭐 한국을 그 뒤집어 놓은 정말 그 역사상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라고 봐도 아니 아닐 정도니까 뭐 리니지 뭐 이런 거랑 항상 언급되는 대단한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메이플 스토리도 만들어진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미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고 이거 잠깐 제가 찾아봤는데 그 버스8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8이라는 플랫폼이랑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버스8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그 AI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무슨 게임 만들어줘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IP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메이플 스토리 뭐 동의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의하면은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뭐 캐릭터나 뭐 거기는 맵 컨셉들을 가지고 이제 AI가 게임을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대회에 출품하는 약간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에 지금 진짜 딱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미니게임 뭐 그냥 뭐 똥피하기 뭐 이런 것처럼 그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캐릭터 가지고 미니게임 만든 다음에 이거 대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주제랑 같이 좀 연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대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금융사에서 25년 동안 일을 하시고 새로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25년 동안 하신 일이 이 금융사와 협업 가능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일만 25년을 하셨어요. 그 일만.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년 동안 자기가 본 핀테크 업체 중에 성공한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와우.
그래서 제가 토스 괜찮지 않나요? 근데 토스가 핀테크 업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받아서 은행 사고 증권사 라이센스 따가지고 이제 피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 금융에서 돈을 버는 회사지 뭐가 핀테크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규제가 너무 강하고 금융사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 지금 뭐 삼성에서도 막 노조가 막 파업하잖아요. 금융사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뺏기려고 그러면은 막 스타트업한테 투자는 몇십억 해주는데 뜨면 이제 좀 뜰 것 같으면은 이제 수수료 이제 후려쳐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 쪽으로 오게 하고 이 스타트업 적자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 막 규제 이거 해달라고 해서 규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대요. 희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 밟아 죽이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이제 토큰화 예금망 추진 있잖아요. 뭐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견제 나섰다. 아니 이런 거를 진짜 좀 상생하게 조율해줄 수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미국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첫 번째 케이스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똥피하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이제 좋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판을 깔아주는 건데 그냥 이제 그 시장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막 그 심판이 아니라 거의 뭐 저기 감독이에요 와가지고 야 너는 여기 있고 넌 네 포지션은 여기고 너는 얘가 싼 똥이나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감독을 그렇게 경기를 그렇게 지배해버리니까 심판이 아이 나는 심판으로 하기엔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야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뭐 타자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법으로 찍어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아쉬운 거죠.
아, 그러니까 토스 같은 회사조차도 사실 핀테크로 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토스는 토스가 돈 버는 건 딱 예대마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막 커머스 있고 막 광고 모델 있잖아요. 그 돈 쓰는 모델에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지만 다 예대마진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사실 휴대전화로 송금할 수 있는 거는 꽤 그래도 좀 가치 있는 발견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거는 아니니까
다 뺏겼으니까 그것도 네.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 핀테크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결국엔 돈은 성장해가지고 예대마진이나 뽑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핀테크 회사라고 하려면 그 테크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테크는 유저 유입을 그 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냥 도구로서만 활용이 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거는 그냥 전통 금융이다.
그러니까 흑자가 없대요. 그렇게 신기술을 가지고 막 보험 AI로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거를 싹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끊어버린대. 담당자 바뀌면은 그 솔루션 끊어버리고 자체 개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핀테크사가 뭐 해외를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규제 산업인데 그럼 해외랑 경쟁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아 우리 뭐 은행에서 투자 받았어 이러고 나서 되게 파산하고 막 그 다음에 또 금융위에서 라이센스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몇십억 투자 받았는데 갑자기 라이센스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핀테크 산업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한 게 딱 그 얘기였어요. 아.
근데 트래블 월렛은 그럼 핀테크라고 할 수 있나요?
핀테크인데 거기도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나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삼겹살집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 받아가 돼지고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흑자 나는 핀테크업이 지금 없대요.
어쨌든 트래블 월렛 같은 회사도 뭐 핀테크긴 하지만 어쨌든 핀테크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추후에 정말 뭐 대박이 나가지고 흑자 M&A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상장회가 잘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중간 단계에 있으니까 뭐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는 같은데 뭐 토스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얘기 들으니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메이플 스토리 같은 데도 결국에 이제 어쨌든 1, 2부 합쳐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트래블 원래 700억 매출에 100억 적자예요.
100억 적자. 어마어마하네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적자도 어마어마하네요.
2024년도에는 300억 적자였어요. 600억 매출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네요. 적자가.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은행이 얘 죽이지는 않고 살려만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자생을 해야지 그게 기업이 그게 되겠냐고요.
아무튼 이제 메이플 스토리도 결국에는 이런 핀테크 산업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결국에는 유저가 계속 그냥 무료로 이용만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좀 같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게임은 뭐 당연히 인기 많고 사랑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랑과 관심도 예전만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려면은 일단 이런 IP 쪽으로 많이 뭔가 좀 판매를 일으켜서 좀 뭔가 미니게임이든 미니게임을 만들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뭔가 이 자기네들 토큰도 거래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네.
결국에 또 뭔가
그 2부 주제처럼 전통 금융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사실 기술력은 없어도 돈이 있거든요. 기술 있는 스타트업을 사면 돼요, 걔네 입장에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써보고, 이용해 먹고
써보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네,
찍먹하고 이제 괜찮으면 해보고 아, 안 괜찮으면 팽하고 되게 이제 조금 양아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게 좀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씁쓸한 현실인 거죠.
뭐 저는 감히 양아치라 부르겠습니다. 네.
크랜트팡님이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수익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듯. 맞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좋으면서 수익성을 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아이디어가 너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익성을 찾는 걸 고르기가 참 쉽지 그렇죠. 않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이제 아, 그렇군요. 마지막 네. 찍먹으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두 번째는 그 메이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메이플 스토리 참 전통의 오래 살아남은 강자라는 컨셉이어서 그 닥터 드레라는 그 옛날 래퍼 분이 계신데 힙합 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 곡이 그런 컨셉이에요. 내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선두 주자고 강하다. 그래서 닥터 드레 스틸 드레 하셨습니다.
네. 닥터 드레 스틸 드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 드레 스틸 드레 듣고 왔습니다. 뭐 노래가 너무 긴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부득이하게. 아니 거의 다 간주라서 네. 그것보다도 그냥 그 락부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누구세요? 방송 중에 막 들어오고 건물주 마포 FM 대표님이십니다. 그 저기 잘 끄고 가달라고 요청하신.
막 들어오셔도 되는 분이시네요. 네.
주인이세요 여기. 네.
오히려 저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돈도 안 내고 쓰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딱히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얘기는 못했지만. 네. 뭐 그냥 한 줄 논평이라고 할까요? 뭐 좀.
그러니까 제트캐시, 네. 뭐 무제한 2조 뭐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전 한 줄 논평 하나 하겠습니다. 핀테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저희도 이제 뭐 블록체인 산업에서 있으면서 막 이상한 힘든 일 되게 많이 겪었는데 25년 동안 하나도 이제 발견해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부끄러운 게 뭐냐. 커머스는 뭐 쿠팡 흑자 냈잖아요. 컬리도 이번에 흑자 이제 냈고 커머스는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핀테크에서는 그 하나도 이게 없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캐시 관련된 건데 조금 이제 비속어가 떠올라가지고 지캐시의 지는 자시냐?
뭐라고요?
자.
아니 왜 갑자기 그
잘 갔다 할 때 네. 이제
아, 잘 안 좋아서 안, 잘
그러니까 이런 네. 취약점을 발견했는데도 4년간 이 아무런 이 그 조치도 이거 뭐 있는 줄도 몰랐고 조치는 당연히 뭐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조치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뭘 어떻게 가격을 그렇게 막 올리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지 참 답답한 거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AI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이게 AI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꼼꼼하게 이제 가격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차트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그런 그 애장 그러니까 작품이면은 계속 뭔가 취약점 없는지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보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검열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외부에서 발견되고 욕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참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잣 같다 해가지고 이제 잣캐시인가. 아, 네.
저는 K-POP, K-뷰티, 그 다음은 K-테크가 되길 점점점 그러겠습니다.
K-테크는 이제 K-규제가
K-하드웨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K-소프트웨어는 진짜 아직 점점점인 것 같아서 뭐 체스님 말씀이 참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신청곡을 가져왔는데 신청곡이 그 모모랜드의 꼼짝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라기보다는 두 가지 선정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꼼짝마 지켓이 취약점 꼼짝마 그래서 가져온 것도 있고 겸사겸사 이 노래를 찾다 보니까 모모랜드를 보고 나서 우리 예전에 추억의 모스랜드가
조금 아 VR 그거
네 우리 같이 누구 셋 다 갔었나요? 그 CGV
저는 안 갔는데
저랑 그럼 체스님이 갔었나?
뭐 타이거님 갔지 않았나?
타이거님이 가셨나? 아 그 모스랜드 그 제작 발표회 때 그 이두희님이랑 아. 그 홍진호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CGV에서 뭔가 좀
아,
제작 제작 발표회는 아니고 그 뭔가 미드업 같은 거를 네. CGV에서 했었는데 그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레디 플레이어 보셨나 그때?
아, 그 보진 않, 그 영화를 상영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모스랜드 그냥 발표회였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 모아다가 이 상영관에다가 모스랜드 이제 PPT 띄워놓고 아. 막 어떤 거다 하면서 건물에다가 뭐 광고할 수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잊기만도 못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
네, 네.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게 생각나서 겸사겸사 가져왔습니다. 모모랜드의 꼼짝마 듣고 오늘 블로킹 45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